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 특별히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 사단은 반드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선택하지 않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특별히 예수님이 첫 번째 당하신 시험처럼 배고픔과 같이 어떤 육체의 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아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라고 할 만한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택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선택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할지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때 반드시 사단이 그때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지 할때 과연 이게 사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이 우리를 좀 유혹하고 있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분을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가는데, 그 나라를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이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단이 하는 시험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경험해 보셨지만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치명적인 유혹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처럼,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리고 그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올바르고 굉장히 옳은 선택인 것처럼 보일 만큼 사단의 시험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중요한 진리는 아무리 현실적이고 너무나 세밀하고 치밀하고 치명적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첫 번째 시험에도 그렇고 두 번째 시험에도 그렇고 처음에 시작되는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네가 보여봐 할 필요 없을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거 한번 해보라고 하는 그말 자체가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콧방귀도 안 낄 만큼 우스운 거예요. 그 상황은 얼마든지 현실적이고 그 상황은 굉장히 내가 오도가도 못하게 할 만큼의 진짜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이 나를 올가맨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단이 그것을 올가매는 그 조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봐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아도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유혹, 사단이 하는 시험은 이미 예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같이 이 시험과 같이 굉장히 치밀하고 현실적이고 정말 오도가도 못할 것 같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이 올 때 그냥 콧방귀 끼시면 됩니다. 콧방귀 끼시면 돼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유혹이나 시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 아무것도 아닌 사단의 시험 앞에서 뭐가 아쉽고 뭐가 힘이 없어서 이것을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고 치명적인 시험이 올 때 그리고 진짜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하지만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우리 목에 큰 산처럼 다가와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콧방귀 껴도 될 만큼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거룩한 성,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웁니다. 거룩한 성은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형상까지도 못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나마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이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의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이미 기록해 놓으신 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사단이 지금 얘기한 인용한 이 말씀은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시편 91편 첫 번째는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실 건지에 대한 약속을 노래한 게 시편 91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천사들이 명하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실 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시험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를 증명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시험이 이제 확 보이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진짜 지키시는 분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단의 의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증명하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 종종 우리 삶에도 어떤 요구가 옵니까?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봐 라고 하는 요구들이 우리 안에 올 때가 있습니다. 증명하라는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진짜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면 한번 보여봐. 네 삶에서 네랑 나랑 다른 게 뭐가 있어? 근데 어떡하라고? 한번 보여봐. 병 걸렸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나아야 돼요. 막 사업이 망했다가 막 놀랍게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서 떨어졌는데 천사들이 바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야, 진짜구나를 증명하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그런 요구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 역시도 그런 요구 앞에서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진리가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힘도 보일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앞에 우리 역시도 때로는 그것을 의심하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세상은 또 그걸 보고 있고, 그럼 세상과 나는 아무 의미 다른 게 없는 것 같고, 과연 하나님이 믿는 게 뭘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것도 보일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앞에 우리가 때로는 놓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지금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가? 진짜 하나님이 왕이신가? 여러 가지 의심들을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바쳤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있잖아요. 가장 핫플레이스 중에 핫플레이스에서 예수님이 성전 꼭 사람들이 막 떨어졌는데 건져졌어요. 그걸 보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진짜 이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겠다고 한 약속이 진짜 지켜지네. 그걸 모든 사람들이 보는 놀라운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게 확실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단이 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시험을 하는 의도는 진짜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게 확실해지고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라는 게 보여주는 거에 목적이 있을까요? 그것을 하라고 지금 사단이 이 시험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이 시험의 의도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알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주라는 말 자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너의 주인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이 지금 예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시험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보이십시오. 오히려 종이 밑에 있는 놈이 주인한테 당신이 진짜 주인이면 주인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하나님을 향한 시험인 거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원어적으로는 하나님도 시험할 때 똑같은 원어를 쓰고 있고요. 사단이 시험을 하고 할 때도 똑같은 원어를 쓰고 있고요. 사람이 하는 시험도 똑같은 원어를 쓰고 있어요. 단어를 다르게 쓰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일 때랑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들이 쓸 때랑은 전혀 의미가 달라지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의 어떤 의도는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증명해라.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 보여라. 이럴 때 하나님이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사단도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단이 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이런 의도가 아니. 진짜 유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시험이죠.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이 하고 있는 이 지금 이 유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인 대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요구하는 것. 네가 진짜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보여라. 라고 하는 시험을 지금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나에게 증명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시험. 그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인이신 참 하나님 그분을 진짜 그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테스트하지 마라. 그분 앞에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그래서 천사가 지켜주면 아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 앞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나에게 증명하십시오 라고 하는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라고 믿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 안에 사단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인지 증명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봐봐 네 삶이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이지 않겠어? 우리를 유혹하죠. 근데 우리 안에 그 유혹이 뭘로 와요? 하나님 진짜 그런가라고 하는 의심과 불신앙으로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출발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보여달라, 증명하라 라는 식의 태도와 방식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에게 맞는 방식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삶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마치 모세와 같이 주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정말 겸손히 주님을 찾는 의미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 안에 의심과 불신앙으로부터 출발하는 믿지 않고 의심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특별히 시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노래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그중 시편 78편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시편 78편 14절에서 19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의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또 똑같은 내용으로 106편에도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106편 18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이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이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로 물을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똑같이 시험합니다. 근데 시험할 때마다 이들의 상태가 뭐냐면 다 탐욕, 욕심,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 무리바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무엇 때문에 시험하냐면 물 때문에 시험을 해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에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물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걸 쭉 내려와서 그 17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상황을 아까 시편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의심과 불신앙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하고 있는 반응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말라 죽게 된 상황이 됐어요. 진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도한 분 맞냐? 그분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진짜 하나님 있는 거 맞아? 그럼 물을 한번 내봐. 그럼 내가 이 물 먹고 하나님 있는 거 내가 믿을게. 해결하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해결 안 해주면 하나님 없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면 하나님 계신 거고 안 되면 없는 거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계신 거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계신 거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의 태도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백성의 삶 안에서 이런 식의 유혹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현실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진짜 물이 없는 건 맞아요. 광야에는 물이 없으면 물 목말라 죽지요. 그런 상황에서 물을 찾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불신앙하고 의심하면서 한번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 계신 거를 증명하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여보십시오. 이런 식의 태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삶에 계속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분인 것을 내가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 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이지만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 아니겠냐? 근데 그 의도 자체는, 그리고 질문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증명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 분이에요. 내 삶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유혹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사단한테 그걸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삶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삶의 요구를 할 때, 이것 기적을 이루어주면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믿겠다 할 때, 여러분 걱정과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들에게 그 기적을 통해서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처럼 물이 부족한 목마름과 같은 상황 가운데 목마름을 해결해야지만,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져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거다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입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심은 얼마든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세요.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유혹을 통해서, 우리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끊임없이 불신앙 가운데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의심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마치 옳은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불신앙과 의심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야 될 때가 있지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정말 따라가는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낼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계신 걸 드러냅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 편의 생각이지 하나님 편에서의 생각이 아닙니다. 마치 지금 막 병든 자가 죽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때 주님이 기도했더니 역사하셔도 벌떡 일어나면 하나님 하나님 되시면 드러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인 거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전혀 다른 계획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막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과 사단의 유혹과 막 맞물려져서 마치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맞아, 저 위에 올라가서 내가 뛰어내 딱 건졌으면 하나님 짠 되겠지? 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으면 뛰어내리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의심을 갖게 하고, 때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어떤 탐심이, 그리고 사단의 유혹과 맞물려져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 만한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우리가 정말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불신앙과 의심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건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불신앙과 의심이 먼저 들거들랑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달라고 먼저 요구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부터 살피고 우리의 불신앙과 의심부터 해결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불신앙 가진 채 의심을 가진 채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마치 그것을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을 그렇게 해내셔야지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말씀하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렇게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게 증명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근데 그일 자체가 그분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신지 안 계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불신앙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좋은 왕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반드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부족함 그리고 그런 상황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마치 나에게 증명하셔야 되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면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그분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신뢰함으로 따라갈 때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이름교회가 그런 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